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과 준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향유값을 깨어드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을 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장면, 이게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앞에 나왔던 두 가지, 그러니까 향유옥합 사건이나 성찬식 사건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 기록을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고요. 대신 첫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 두 번째 기도하시는 장면, 세 번째 기도하시는 장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향유옥합 사건을 보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값비싼 것을 드리지요. 또 성찬식 사건도 보면 성 안에 있었던 이름 없던 한 아무개가 주님을 위해서 성찬식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준비하고 드리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은 앞부분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36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조금씩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장소가 바뀌죠. 앞부분에서 성찬식했던 곳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전에도 주님께서 몇 번 가신 적이 있어서 제자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여기로 가자 하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기 예수님이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결국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풀풀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셨겠죠. 만약에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도 상관없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아예 그냥 돌아가라. 아니면 지금 도망쳐라 하든 주님이 혼자 몰래 가셔서 그냥 기도하시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실 때에는 주님의 마음에 제자들도 같이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간 다음에 36절 그 뒤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때 말하는 제자들은 이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버렸고요. 11명이 남아있으니까 11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기도 장면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두 번째 기도 장면도 그래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가 제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금방 이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가시는데 왜 우리는 여기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내용을 보면 나는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앉아있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 있던 11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던 제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앉아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뒤에 보면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데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도 다 잠을 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섣부른 추측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있어라 말씀하셨을 때 겉으로는 우리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싸 잘 됐다. 이제 주님은 가시고 우린 여기서 좀 지내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나중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후회가 막심했을까. 그때 주님이 여기 앉아있으라 할 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주님이랑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여지껏 계속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든 따라가고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7절, 38절에 보시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드레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 명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세 명이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일로 와 그리고서는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니네도 일로 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안드레였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 집안도 형제 두 명이 제자인데 다 데리고 가시고 우리도 형제가 둘인데 아니 다른 형제만 데리고 가고 나는 여기 그냥 앉아있으라고? 왜 나만 여기 앉아있으라고 하실까? 안드레가 사실 그렇게 조금 어찌 보면 인간적인 궁금증이나 인간적인 질투심이라도 가졌으면 같이 따라갔을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요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참 가슴 아픈 그리고 매우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8명의 제자는 저쪽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자마자 그쪽에 있고 3명을 따로 추려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명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3명에게만 내가 마음이 고민스럽다. 내가 슬프다. 내가 너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뻐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요. 울었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더군다나 제자들 앞에서 직접 내가 고민스럽다, 슬프다, 마음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제자들이 아니 주님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슬퍼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죽을 지경이신데요? 이렇게 여쭤보거나 뭔가 좀 보통과는 다르게 반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 단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는 빵긋빵긋 웃고 계셨을까요? 그때도 힘든 표정이었겠죠. 그러나 같이 왔던 11명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시나요?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아무도 묻지 않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중에 그래도 세 명은 조금 더 신경을 쓰려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있는 대로 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어찌 보면 동료인 제자들에게 그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셨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번에도 주님이 부탁하실 때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만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는 기도를 같이 해달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같이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부탁을 받았던 세 명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다 잠을 잡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게 하나, 깨어 있으라고 한 게 또 하나, 두 가지 부탁하셨는데 비록 잠을 자서 그렇긴 하지만 머물러는 있었으니까 절반은 순종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깨어있을 때 제자들도 깨어있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때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또 부탁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소를 조금 더 옮겨가시는 거예요. 장소를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8명이 겟세마네 동산 한 곳에 있고 거기에서 3명의 제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위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혼자 계시고 좀 가까이 3명이 있고 멀찍이에 8명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이죠. 주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들고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니면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시죠. 저는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나 인간적인 슬픔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기도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짐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간절히 기도하셨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땀이 피처럼,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슬퍼하면서 기도하셨으니까 제자들 세 명과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밤중에 동산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떨어져 있던 세 명의 제자들도, 어쩌면 저쪽에 있던 8명의 다른 제자들도 다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제자들이 마음을 두고 있었으면 저쪽 편에서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결국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구잡이로 그냥 십자가를 감당하신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를 할 때에 내 욕심이나 인간적인 본성, 때로는 기쁨이나 슬픔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인간적인 본성을 내려놔야 할 때,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실은 혼자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건 너 기도 안 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혼자 하시지만 혼자 결국 십자가를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제자들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님께서 부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깨어있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 나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주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주무시면 나도 잠을 자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어떻게 향하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내고 그게 이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시선을 세상이나 내 욕심이나 나 자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늘 따라가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지금 따라갔던 세베드의 두 아들이 평생을 통해 제일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 자리에서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고 잠을 잤던 것을 제일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시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그 직분들 또 주님 부탁하시는 일들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고난에 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주님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목숨까지 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조차 나의 욕심, 나의 본성을 따라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절하거나 미루거나 게으름 부리는 때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더 살아갈지 또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갈지 모르나 주님 앞에서 큰 후회 남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남기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